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때가 되어 고레스 왕에 의해서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 재건을 지금 시작했는데 주변의 방해 때문에 15년이 넘도록 성전 재건이 중단되면서 또 어쩌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뭐 자기들끼리 우리가 힘이 없으니 좀 더 잘 살아보자, 힘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노력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처음에 의도는 좋았을 수 있는데 이제 점차 그 현실 속에 빠져가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부르심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거, 저 사람보다, 다른 민족보다, 옆집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결국 그들의 삶의 결과는 오늘 학계 선지자 통해 우리가 특별히 보았던 것처럼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지쳐있는 그런 상황 속이었는데 그때 이제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런 이유가 지금 너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지금 뒤바뀌었기 때문이다라는 거를 알게 됐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이제 성전 재건을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었죠. 근데 그때가 이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라는 이 왕이 2년째 통치하는 시기, 그러니까 BC 한 520년 정도였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그 학계 선지자를 보낸 지 두 달 만에 또 이제 말씀을 주셔서 보내시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지금 학계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시작한 이 성전 재건은 너희의 힘이나 사람의 힘이나 능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일을 계속 주도하고 있고 이끌고 있는 나,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완성할 거다. 그래서 그 일을 끝까지 행할 건데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남은 자들과 함께 이루어갈 것.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과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를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를 통해 이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의 스가랴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좀 먼저 크게 보면 1장에서 6장까지는 8가지 환상을 통해서 무엇보다 그 시대 지금 어려움에 봉착한 백성들이 아무도 우리를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였는데 그때 하나님은 너희를 세밀히 보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일들은 이 아웃 오브 컨트롤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언더 컨트롤 상태다. 그러니 너희가 자꾸 이전에 너희 조상들처럼 적당히 나와 어떤 좋은 종교적 관계, 종교적으로 좋은 관계를 만들려 하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 서게 될 수 있었던, 너희가 그 땅에 서게 될 수 있었던 나의 온전한 뜻을 따라 나아가는 바른 관계를 세워가자.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7장에서 8장까지는 이제 다리오 왕 통치 4년째 때 이제 받았던 그런 내용인데 그렇게 보면 이제 성전 재건이 재개되기 시작한 지 중반쯤 이르렀을 때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때 이제 사람들이 열심히 이제 그 일을 해가고 있으니 바벨론 포로 생활 때부터 해왔던 어떤 금식이 있었는데 금식의 절기를 우리가 꼭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결국은 그런 거죠. 형식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그 말씀대로 실천해. 왜 이거를 하려고 했는지, 이걸 했어야 되는지 그 원리를 따라 그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그거를 행해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이 슬픔을 걱정하던 거는 이제 기쁨으로 내가 바꿀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일들을 해야 했던 그 의도들은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의 가치, 그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 안으로 되돌아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전이 재건된 후 40년이 흐른 그 시대쯤 상황이다라고도 보는데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9장 13절에 보면 헬라라는 나라를 언급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나중에 등장하는 헬라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나온다는 거는 앞에 부분과는 시간차가 있을 거다. 이제 그 이제 좀 후대 이야기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능성을 추론한 건데요. 자, 그런데 근동 지역에 있어서 헬라의 영향력은 BC 7세기부터 이제 두드러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야완족 속 성경은 그렇게 언급을 하는데 바로 이오니아인들 그러니까 그리스와 연관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 스가랴 시대에 페르시아 군대의 대부분이 어땠냐면 그 헬라의 용병들이 그 이 페르시아 군으로 싸웠던 거죠. 그래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적은 책을 보면 이 부분의 기록 연대를 BC 4세기경으로 보려고 하거나 또는 그 후 그 이후로 정하려고 하는 이 비평주의자들의 노력을 보면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유대 역사가가 얘기하는 그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어찌됐든 성전이 재건 중이거나 또는 재건되었음에도 역사를 통해 보면 그렇게 그럼 다윗 왕국과 같은 영광이 오는 시대가 왔느냐. 그렇지 않았죠. 여전히 강대국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존재해야 됐고 주변 민족들의 끝없는 공격을 받으며 살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망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너희가 정말 어려워하는 그런 주변의 열국들은 반드시 내가 심판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룰 그 하나님의 새 언약의 성취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될 거다. 이 이야기를 이제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면서 격려하는 내용이 이제 그 뒷부분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말씀하셨던 새 언약이 성취되는 그 일들은 너희가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세계적인 정세가 어떠하든 이 일을 시작한 내가 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 그 약속들을 이루어갈 것이고 바로 나를 위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낼 거다라는 그 소망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자, 새 언약의 약속에 대해서 이미 자꾸 말하지만 이사야 선지자 때로부터 언급이 됐단 말이에요. 이미 그때 사실 유다 민족이 망할 때는 아니었는데 굉장히 이제 심각한 불순종으로 멸망으로 가냐 아니면 회생하냐 그런 시기에 왔던 선지자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였는데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언급이 될 때 더 이상 이제 이미 그 상황은 어떻게 하나님이 전개를 해갔냐면 이제 그들이 눈에 봤던 그 화려한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이나 또 그 안에 그 계속 움직이고 있는 중보자로서의 뭐 제사장 제도 같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미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활용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중보자가 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 되어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직접 그 백성들의 마음에 심어주시고 그들을 이끌겠다라고 한 그 약속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건되는 성전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런 건물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사람들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런 그 살아있는 관계 회복 그게 이제 핵심이었던 거예요. 성전 재건이 단지 건물을 새롭게 져서 다시 그 성전을 중심으로 뭐 솔로몬 때보다 더 화려한 무슨 그 자기네 나라를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건물로 상징되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그런 새 언약의 나라 가운데 이루어져 갈 것이다 라는 거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건물에 대한 약속을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과 약속된 백성으로서의 역할, 열방의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로의 약속, 이거를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스가랴는 바로 그런 약속에 변함없이 성실하게 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주려는 겁니다. 그래서 환상과 예언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바를 분명하게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끊어들으면 모르지만 지금처럼 역사를 연결해드리면 아 이게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같은 처음부터 하셨던 얘기를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되죠. 단지 스가랴만이 아니라니까요. 이 약속된 백성들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비록 역사적 시기와 상황은 다 달랐지만 그 원리적인 부분에선 저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그릇된 길을 갈 때 지금 선지자들이 항상 등장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되돌아와라 라는 거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걸을 거다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선지서를 통해 그 역사들을 통해 결국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들이 이랬다 저랬다는 게 아니라 항상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백성들이 회개하고 처음 약속했던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때 이미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계획하신 그 약속대로 놀라운 꿈과 원대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비전을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한 위로와 격려에도 결국 그 얘기인 거예요. 당연히 이제 이사야서로부터 계속 전달되고 있는 새 언약의 성취인 거죠. 심지어 이제 그런 성취가 이루어져서 말세 때 하나님이 끝까지 그런 식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남은 자,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회복하시고 결국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건 새로운 약속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새로운 약속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변함없는 약속, 그게 이제 확인되는 거죠. 자, 그런데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원대한 꿈과 계획은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만은 스스로 해간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일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이루시겠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시내산 언약대로부터 보면 조건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것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이제 하나님의 이 꿈이 이루어간다라는 그게 이제 그래서 전제로 깔립니다. 그 시내산 이전에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보면 거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당신 혼자 모든 걸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그런 약속들을 해주셨는데 그 이후 이제 대표적으로 시내산 약속으로부터는 반드시 그 백성들도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은 하셨으나 만약에 그 원리를 보면 아브라함이 그런 약속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상관없이 자기 길을 갔다. 그리고 마음대로 살았다. 그렇다면은 이것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미 그 하나님의 뜻이 깨졌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자기 방법으로 낳았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방법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때 그 음성을 아브라함이 외면하고 그래도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봅시다 이랬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의 이 역사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갔을 거예요. 그러나 비록 다른 길을 갔더라도 이 아브라함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래 하시고자 했던 그 뜻으로 돌아올 때 그 자기의 고집스러운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 믿음의 나라, 당신의 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오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의 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치의 길을 따라 가지 않는다면 그 역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꼬이는 거예요, 또. 야곱이 그 고생고생 죽을 고생하며 삼촌 집에 가서 이리 돌고 저리 돌고 계속 그러는 것처럼 인생 꼬이게 돼 있어요. 물론 그 결론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그 사실 그냥 걸어서 만약에 그 특히 이제 그 출애굽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냥 그 가나안 땅을 처음에 가데스반에서 직접 들어갔다면 그 한 달도 안 걸릴 거리를 40년을 돌잖아요. 꼬이고 꼬이잖아요. 그렇게 꼬여도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결국 선지자들의 등장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약속된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직진하지 못하고 불신하고 되돌아가니 다시 돌아와라 이런 것을 위해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얼마 전 에스겔서를 살필 때도 보면 40장 이후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보이신 환상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성전에 대한 환상. 에스겔 43장에 보면 10절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성전을 설명해줘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자기들의 온갖 죄악을 부끄럽게 여기고 성전 모양을 측량해 보게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쭉 이제 성전의 모든 걸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그건 뭐냐면 이 백성들이 그들의 고집스러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돌이킴이 있을 때 이 꿈을 보여주라는 거죠. 근데 이 역사적으로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었던 이 성전에 대한 환상,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온 세계를 풍요롭게 하는 그런 일들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그 당시 뉘우치기는 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길에 돌아와서 바르게 서지 않았고 그 약속된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성취되지 않은 그런 환상이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포기했다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포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역사적 시간이 꼬이기 시작한 거죠. 자꾸 늦춰지고 있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도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변국들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회복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새 언약의 성취를 통해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지 그 그분이 왔을 때 심지어 어린 나귀를 타고 등장할 것까지 또 더 나아가서 최후의 날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건드리는 이 믿음의 나라를 건드리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이 다 제하시고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것까지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림을 아주 자세히 설명했어요. 스가랴에게. 그러나 이러한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하신 분명한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언약의 길, 약속의 길을 따라 살 때 너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역사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6장 15절.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자리로 돌아와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조상들이 이 길로 가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갔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가 꼬였던 거다. 오히려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패망했고 멸망했고 재앙이 됐던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하고 각 예언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꿈과 계획,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어떤 환상이 나오지만 그 모든 약속들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그 길의 순종으로 설 때 가능했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가지고 스가랴서를 살필 뿐만 아니라 이 선지서들을 잘 살펴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그 온전한 마음을 만나는 깊은 이해와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좀 되돌아보십시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나의 삶에서 고치고 바꿔야 되는 것들을 바르게 고치고 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깨달아서 감동하곤 합니다. 뭐 집회를 통해, 뭐 수련회를 통해, 기도를 통해 뭐 말씀을 듣고 또 간증 듣고 뭐 전도의 말을 듣고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요. 그래서 뉘우침이 있는 거고 깨달음이 있고 감동하고 감격해서 새롭게 살고자 합니다. 은혜를 받을 때 그 다 겪어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이지 되지 못하니까 결국 단지 그냥 그 사건이 하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해프닝. 뉘우치고 감동하는 것에만 머물러 버리게 되고 정작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삶과 생각에서 새롭게 태어난 것 같은 그 죽은 자가 새롭게 태어나는 이 혁명 같은 변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꿈은 늘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의 꿈과 계획은 너무도 완벽했고 우리에게 너무나 벅찬 기쁨이었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의 뜻과 축복의 길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걷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 6천년 동안 이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꿈과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누리고 그래서 이루어야 될 인간들이 각자 제 생각을 따라 자기 욕심 따라 각자의 길로 자꾸 가기 때문에 역사는 복잡해지고 꼬이고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서들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서 우리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비록 이 역사 속에서 아주 짧은 시기를 살다 간다고 해도 신실하게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건축자의 벽돌 하나가 쌓여서 가족이나 공동체가 안전하게 거하며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집이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는 비록 벽돌 한 장에 불과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겠지만 그것이 건축자가 놓고자 하는 곳에 바르게 놓여지게 된다면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미래, 엄청난 집,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인류 모든 백성들의 참된 축복의 삶이고 천국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삶의 현장 곳곳에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 약속대로 순종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힘차게 걸어가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늘 나는 다른 생각, 나의 욕심을 채우는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는 욕망에 가득 찬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백성과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을 믿고 믿기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성취해 간다라는 사실 잊지 않고 이 시대 속에서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약속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된 백성이다 사실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보이신 약속을 따라 힘차게 걷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